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찬양 내용으로 기도를 했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했던 유명한 찬양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나의 찬양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세 개의 찬양들이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한나가 했던 기도, 이 찬양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게 좀 나눠보자면 내용이 네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어제 보았죠. 첫 번째는 한나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조금 더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찬양을 했죠.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자녀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또 참 높여주시고 반면 현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8절 중간부터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8절 중간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내용, 10절이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 8절 중간에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세우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을 먼저 세우시고 그 위에다가 세계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 번역하고 이해하기 따라서 해석하기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 세상을 포함해서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로 보면 세상적인 모든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잠시 권세를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부탁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또 우리가 통치자들을 평가할 때에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를 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 과연 어떻게 통치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통치자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록했지만 결국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게끔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통치자가 행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권한으로 권세로 통치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일반적인 통치자들 혹은 뭐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그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의 발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모든 통치자들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뒷부분이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악인들을 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이 보통 때는 벌건 대낮에도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다가 흑암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흑암에 가둬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비록 권세가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여하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건 힘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세계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나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뭐 세상 정치가 돌아가는 것 아니면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저 먼 나라의 통치자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넓은 범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 두 번째는 역전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온 세상과 관련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양과 고백이 10절에 나오는데 이 10절 내용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산이 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깨부수신다. 어디에서 심판하시느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방편을 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깨뜨리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심판을 하시고 어디까지 심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건 어디에 있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일부분 국한되어 있는 이 가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끝까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몽땅 다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찬양이 1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실은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찬양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한나의 찬양이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앞부분에 나왔던 개인적인 찬양 혹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10절 맨 뒷부분이에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게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최후의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 앞부분에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뜨리실 것이다 말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게 찬양을 했어요. 결국 찬양했던 내용을 한나가 고백했던 내용을 쭉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은 일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일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세 번째로는 그 범주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온 세상과 모든 사회와 모든 통치자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판과 승리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찬양을 다하고 또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10절까지는 찬양했던 내용이고요.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참 이 11절을 보면 좀 독특한 점은 맨 앞에 1절부터 보시면 또 1장 뒷부분을 보시면 엘가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나가 데리고 온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또 제사를 드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그랬는데 돌아갈 때를 보면 엘가나가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을 엘가나의 아들로 그렇게 보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하튼 엘가나가 돌아갔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사무엘이 남아있었다.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은 이때로 시작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가 드렸던 찬양을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한나가 드렸던 찬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나가 드렸던 찬양은 딱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말씀드리는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했던 찬양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한나는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 현재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묶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양을 할 때에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또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할 때 내용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 아들을 낳은 거, 요것만 찬양을 하는 게 상식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만 찬양을 하니까. 근데 한나가 했던 찬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맨 앞에 나오는 개인적인 고백만 한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 역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상과 통치자에 대한 내용, 최후의 승리와 심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한나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경험하지 않았던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묶어서 한나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은혜들,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들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이 한나의 찬양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했던 찬양들을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찌 보면 다윗이 했었던 그런 찬양들을 더 넘어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하고 누린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까지만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은혜, 앞으로 벌어질 일, 미래에 생겨날 일,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나라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찬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나의 찬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0장 뒷부분입니다. 10장 뒷부분에 보면 자기 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찬양을 하죠.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죠. 사무엘이 사역을 쭉 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 한나는 누구를 찬양하냐면 자기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찬양을 한다고요. 이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엘리 제사장 하고 다른 사사들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찬양하는 내용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한나가 정확하게 다 알고 찬양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아마 다윗 왕에 대한 찬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했던 찬양을 가만히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약속은 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던 한나가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대상은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지금 현실만 놓고 보면 왕이 주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나가 했던 찬양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한나가 했던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은 한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앞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한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선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잘 갖고 있어야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물론 개인에게는 큰 은혜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 아이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넓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한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나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묘하게도 찬양했던 내용들은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질병이 있는 자가 건강하게 되고 자녀가 없던 자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들. 다만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찬양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가 마지막에 찬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될 영적인 은혜들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성령 충만을 달라, 방언을 달라, 뭐 다른 어떤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은혜들이 구체적인 표현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실 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어찌 몸 좀 장구하게 막 이렇게 늘어놓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다 무슨 일을 은혜로 받게 되건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건 일정 부분은 한나가 했던 찬양을 닮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조그만한 데서 내가 구원을 누리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기와점으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그곳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또 강건함을 얻으며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들 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찬양하며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간절함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